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룻기 강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제 룻기서 4장, 아마 오늘 나누면 마지막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4장 7절 말씀부터 나누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거 나누었어요. 이제 보아스가 먼저 그 룻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을 성문 위로 불러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까지 보았죠.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그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율법을 보면 이러한 사실들을 상기시켜 주는데, 거기에는 여자가 그의 신발을 벗고 얼굴에 침을 뱉어야 한다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보아스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지 않은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데, 그는 단지 자기의 신을 벗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룻을 대신했던 겁니다. 룻을 대신하여 그는 그 친족의 신을 벗기기로 함으로써 이제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친족에게도 하나의 이름을 좀 붙여보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는 맨발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자기의 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의 발에 신을 신겨준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5절을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성도 여러분, 옛 율법은 맨발입니다. 그 율법은 전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8절로 10절을 볼까요?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은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리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다시피 보아스는 먼저 기업을 물고 있습니다. 그는 룻을 산 거죠. 보아스는 친족의 역할을 수행하여 룻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뭐니 해도 룻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 물을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제 보아스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 기업을 물었을 뿐만 아니라 말론의 과부 룻을 샀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11절로 가보세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모압 사람으로서 룻이 하나님을 자기의 구주로 신뢰하기 위하여 엄청난 희생을 각오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에서 여러 남자를 쫓아다니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 일부 소녀들이 보여주는 인상은 성장하자마자 남자들을 쫓아다니다가 마침내 한 사람을 함락시켜 결혼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러한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궁금하죠? 저는 이렇게 말하면 어찌 보면 고루하다는 비난을 받을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자가 남자를 쫓아다니는 것보다 남자가 여자를 찾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면 좀 제가 고루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4장 12절로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의 혈통을 이어갈 기어 물을 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아스를 통하여 그 혈통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어 물을 자가 있으며 이것은 가장 놀라운 소식입니다. 오늘 죄에 찌들어진 이 불쌍한 세상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서울 뭐 아니면 지방 뭐 여러 도시들을 말이죠. 그런 거리와 그 밖에 여러 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이 행복하다면 그들의 얼굴에 나타날 것입니다. 아이들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생활에는 하나님이 없고 소망도 없고 목적도 없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기업을 물을 친족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친족이 되어주실 줄도 모르고 또 그분을 친족 물을 자로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활절이라든가 성탄절에 축하하는 거 이거 상당히 어설픈 거 아니에요? 뭐 요즘은 뭐 성탄절에 뭐 절에서도 뭐 축성탄 이래버리니까 할 말이 없죠. 15, 16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이를 취하여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랬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이는 나오미의 손자가 되는 거죠. 얼마나 귀한 자손입니까? 이게 어떻게 낳은 겁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죠. 17절. 그 이후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나오미의 이웃들이 나오미가 그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보고 종 또는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오벳이라는 이름을 주게 되는데 그 아이는 어찌 보면 나오미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지만 합법적인 손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손자는 늙은 나오미에게 어린 종이 되었고 또 남편과 두 아이의 죽은 공백을 메워주게 됩니다. 나오미의 재산은 물론 이 손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죠. 이제 오벳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는 누구입니까? 그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서 참으로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좀 일찍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나머지 사실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어 내 나의 모든 것과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족보는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4장 18절로 22절 말씀을 보죠.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았고 라암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어떤 의미에서는 룻기의 결론 부분인 이 족보가 구약의 다른 어느 부분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는 거였죠. 룻기를 시작하면서 왜 룻기가 성경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 룻기 4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다.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이 룻기와 이 족보가 유다 족속과 다윗 가문을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룻기가 없었다면 이 연결에 대한 문서를 갖지 못했을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룻기를 매우 중요한 성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알다시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맞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가장 절정이 되는 내용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친족 기업물을 자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의미에서 그 친족 물을 자가 나타내는 사실을 성취하셨으니까요. 사람이 친족, 즉 기업물을 자로서 필요한 몇 가지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살펴보면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꺼이 그 대가를 물을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조건은 그 친족 물을 자에게서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그 친족을 물을 자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즉 합당하고 합법적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친족 물을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보아스는 룻의 친족 물을 자로서 그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기업 물을 자로서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기업 물을 자는 가까운 친족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고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이 보아스가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이죠. 그는 내가 너의 가까운 친족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문과 친척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족 물을 자가 되시는 거죠. 그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스스로 인성을 입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5장 2절에서는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율법 아래서 여인에게 나셨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중에 하나가 되신 것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그것은 오늘 내가 질 수 있는 가장 큰 격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에게 설득시킬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등지겠다고 뭐 죄송하지만 엄숙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설득시킬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기업을 물을 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비록 제가 이 세상에서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을 체험한다고 해도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이 세상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 되셨습니다. 인생은 고상하고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저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털고 일어날 것이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지인 앵겔로가 쓴 아름다운 시를 통하여 잘 표현이 되고 있게 소개를 해보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이시여 늘 사랑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도다. 죽은 후에도 엄숙한 눈으로 우리의 험한 길을 따라 함께 수고하시는 주님의 발이여 주님의 입술로는 사람의 숨을 함께 하시니 이처럼 우리의 닮으심으로 한 성품을 이르사 우리의 기업이 되시네. 죄 없으신 주님의 빛을 발휘하는 바라시는 하늘나라로 이 죄인을 인도하소서.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몰라요. 중세 이전에 가장 위대한 성도인데 이 안셀롬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저서 가운데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나 거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를 한 가지로 요약하여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요점은 이래요. 구속이라는 한마디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인성을 입으시고 육신을 취하심으로 우리의 친족물자가 되신 것인데 주님은 이 맨 첫 번째 사실에 대하여 우리의 친족물자로서 자격을 갖추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십니다. 친족물자는 가까운 친족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물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오미의 다른 친족이 기꺼이 물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매우 솔직하게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그때 보아스는 기꺼이 물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죠? 룻을 사랑했기 때문이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왜 친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업물을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여러분, 이유 없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어떤 이유를 전혀 찾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당신이 직접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친족물을 짜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구속해 주실 그러한 분이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여 예수님께서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셨으므로 소크라테스처럼 자살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그것은 신성모독적인 발언입니다.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참담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살은 아니겠지만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구속주가 되셨어요. 보아스가 기꺼이 그렇게 했던 말이죠.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친족 물을 자를 자는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에서 사는 가난한 많은 친척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가난한 친척들이 있잖아요. 나오미가 모압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돌아왔던 그날 밤 이 가난한 친척들이 찾아와서 함께 울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었던 거 기억하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오미여, 정말 안 됐지만 당신을 도울 수가 없군요. 우리도 참으로 빈궁한 궁핍한 가운데 있으니까요. 우리 자신들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입에 풀칠하기 뭐 이러는 거예요. 동정은 해 주었지만 갚을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친족 물을 자가 있다고 하는 것,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고 말하는 사실을 여러 번 발견할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예를 들어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속하실 수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주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주신 위대한 친족 기업무를 자이십니다. 물론 보아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유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아스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욥은 욥기 1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저도 오늘 저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지만 언젠가 이 땅에 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어느 날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언젠가 모든 혀가 고백하며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경배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참으로 능히 구원하실 수 있고 말고요. 문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그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기꺼이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룻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사도행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룻기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 신간도서 구원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 오스왈드 스미스 박사가 지은 구원을 열망하라를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a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